신명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우리가 9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은 맨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죠.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죄를 짓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나의 신실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곧 이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인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다.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오늘 보는 22절부터 시작해서는 두 번째로 또 다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행동했는지 이 내용을 쭉 설명하십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는지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22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22절부터 24절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이런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정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이제 쭉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셨던 사건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또 하나는 그 이외의 사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4절은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목이 고든 백성으로 죄를 행했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22절은 우선 첫 번째로 그냥 지명들만 언급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 번째 다베라, 두 번째 마사, 세 번째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 곳 지명이 쭉 나오죠.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여서 그냥 이름만 쭉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다베라, 여기는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로 심판을 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 부분이 불에 타서 심판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마사라고 하는 곳은 이 마사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곳인데 이 마사라고 하는 곳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왜 여기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그런 기세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끔 하시는 그게 바로 이 마사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기브롯 핫다아와 여기는 어디냐면 이 처음에 나왔던 다베라에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곧장 벌어진 사건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돈 안 내고 공짜로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먹었는데 광에 끌고 나와서 도대체 여기서 좋은 꼴이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하와. 사실 이게 시간 순서만 놓고 보면 마사가 제일 먼저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을 기준으로, 언약을 받았던 시내산을 기준으로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마사,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벌어졌던 다베라, 그리고 기브론, 핫다하와. 이런 곳들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름만 돼도 니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 믿고 살 수 없다, 왜 나를 이 지경 만들었느냐,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지역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 채워주시고, 마실 것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마실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지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건도 나오거든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처까지 이제 온 겁니다. 첫 번째 세대가 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정탐꾼으로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열 명은 악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다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가 거기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악한 보고를 했던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느냐, 23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했지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던 악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모세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23절 기록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요 한 가지만 나왔지만, 사실 정탐꾼을 보내서 악한 보고를 했던 것,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은 것,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 선포를 듣고 나서 그들이 또 막 올라가겠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또 그때 또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저런 불순종과 죄를 범했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22절부터 24절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그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인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신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너희가 공의롭거나 너희가 믿음이 있거나 너희가 순종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보상으로 무언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정돈해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기록했을 때 여기 나온 22절과 23절 내용은 충분히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종류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쭉 보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순종한 내용은 거의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찾아봐도,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건 다 죄 지은 내용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지금 추격해서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 이런 것들, 이런 몇 가지만 기록했단 말이죠. 크게 보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한 것, 그리고 말로 불순종한 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다 이런 것들만 기록해 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몽땅 다 죄를 지었어요. 지금 모세가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이렇게 써놓았는데 모세는 언제부터 히브리인들을 알았을까요? 모세도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할 때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셨을 때 그때부터. 생각해보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때도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도 불순종을 해서 출애굽한 다음에도 곧장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홍해를 만나니까 중내산에 그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불순종하고, 시내산에 가기 전에도 불순종하고, 시내산에서도 불순종하고,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죄를 짓고, 결국 이런 모습으로 쭉 살다가 여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임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죄를 짓던 그런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이 무지하냐? 아닙니다. 또 히브리인들이 막 악한 목적을 가졌냐? 그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다 죄였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두 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부분에서 다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게 히브리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의롭거나 너희가 자격을 갖추거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다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하고 훌륭하게 살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건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은혜를 받아도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면 아 내가 이 은혜 받기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은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 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원망하는데도 그들을 벙어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히브리인들이 날마다 우상 숭배하러 가는데도 그들을 쩔뚝발이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히브리인들이 잘 알았을까? 몰랐다는 게 제일 불행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를 알면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살고 있어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텐데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떠하냐면 죄를 지어도 은혜를 받는 이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려니 그래도 괜찮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멀리 갈 것까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살았던 지내셨던 12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기도한 적이 있나요? 기도한 적이 없죠. 12명의 제자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원래 자기들이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은혜 받기 합당하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뭐 다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계속 기도 안 하고 계속 믿음 안 갖고 계속 예수님 따라갈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계속 엉뚱한 생각하고 십자가 고난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 계속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을 안 바꿉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다 결국 결정타를 맞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참 주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평생 끌어안고 살게 되고요. 그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것,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점은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두 번째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아, 우리가 죄짓고 살았는데도 은혜 받았구나. 더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비로소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그런 지경을 만나야만 정신을 차리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늘 생각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한데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합당하지 못한데 내 말도 행함도 다 주님께 영광되지 못하는데 근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적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또한 늘 품고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질하시는 그런 징계를 받기 이전에 마음 고쳐먹고 행함도 고쳐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누구냐 했을 때에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다 그런 인정을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습니까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첫날부터 가나안 앞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로 죄를 짓고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야 차마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기 낯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가질 것을 촉구하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 하여도 주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든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